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시간 우리 박마이클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시면서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부족한 정을 멀리 미국에서 여기까지 보내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소망과 그리고 주님 오신 것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알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오셨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기 보내신 겁니다. 저는 이 프로페셔널 부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요. 그리고 어떤 뭐 이렇게 테크닉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를 이 마지막 때 부르셔서 막차 탄 그러한 종이라고 저는 그때 자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때를 알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누구는 그것이 깨달아지고 또 누구는 그것이 전혀 와 닿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고 또 우리의 마음하고 달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같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말로는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가 그 로마 식민지에서 세금 다 뜯기고 그리고 우리 그 가축들과 땅들을 뺏어가는 그 로마 폭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자기네들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도 메시아가 오신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그 랍비가 회당에서 가르칠 때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들었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한 400년 동안 그 말씀의 기갈이 말씀의 그 암흑시대에 있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그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막연한 이제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외치기만 했어요. 근데 막상 그들이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메시아 하면서 막상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한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준비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메시아가 그 이방의 그 매지션들, 매자이라고 그러죠. 그 점성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 사람들이 멀리서 그 몇 달을 거쳐서 이제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거쳐서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 메시아에 태어난 것을 경배하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궁전에서 여기에 왕이 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왕에게 경배를 하러 왔다 그러니까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러한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이 자기 밑에 있는 유대인 그 제사장들에게 왕이라니 도대체 누구냐 한번 찾아봐라. 너희들 알고 있는 그 성경 구약 성경을 찾아봐라.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온 건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찾아서 베들레헴에 난다고 합디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이제 그렇다면은 가서 찾아봐. 태어난 어린 아이가 있는가 봐. 그래서 이제 두 살 미만짜리 다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오신 메시아를 이방인들이 오래전에 알고 따라왔는데 막상 그 예루살렘에 그 베들레헴에 목동들이 천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 목동들,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럴 때 열심히 잘 부르는 그 목동들, 그 목동들은 그 셰퍼드라고 그러죠. 그 사회 그 계급 중에서 제일 하급층입니다. 하급. 그래서 그 양떼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래서 이렇게 키우는 그런 목동들. 다윗이 목동이었었죠. 그 제일 그 밑에서 잘 그 높임을 받지 못하는 제일 낮아진 사람들이 나가서 양을 친 겁니다. 이 양을 친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아주 그 로맨틱하고 아주 멋있고 푸른 초장에서 양이나 데리고 다니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안 그래요. 그 양을 치우는 그 목동들은 아주 지저분합니다. 뭐 우리가 상상해도 그렇지만은 나가서 그 양들하고 같이 들판에서 자고 그다음에 그 밤 이슬을 맞고 또 낮에는 뜨겁게 태양에서 그 땀을 흘리고 그래서 아주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렇죠. 그래서 그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목동들 하면은 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냄새가 나서. 그렇게 아주 그 천대를 받는 그러한 그것이 목동들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의 영광인 그 메시아가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베들레헴의 그 말구에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보다 6개월 전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인도하는 그 앞길을 이제 그렇게 부름 받은 콜링을 그렇게 받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앞으로 증거를 하죠. 근데 그 예수님의 첫번 오신 그 모습을 그 pathway 그 예수님의 첫번 오신 그 pathway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도 같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천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이제 내가 다시 오는 거는 그건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짜와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첫 번 예수님이 오셨던 이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다시 오실 때에도 그리고 그 휴거 때에도 그렇게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 하는 것을 성경 속에 여기저기 이렇게 숨어져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 비밀스럽게 오실 것이다. 또 그리고 막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그 교회가 그 당시에 예수님 초림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이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 종교의 행위에 의해서 사는데 그 중에 뜻하지 않은 예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무척 많습니다. 미국에도 많고 한국에도 많고 여기 오스트레일리아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러한 국가들이고 그러한 민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키를 주신 그러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런데 이 교회가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서 그 교회 제대로 임무를 그것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 교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엄청난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교회가 비밀이다. 비밀이고 그 다음에 미스터리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그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신부와 신랑의 그 관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 교회에 대한 그 기대와 사랑과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그 보기에 예수님의 그 파트너로서 같이 예, 그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저 교회로 주님께서 기대를 하시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결혼 상대자 신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그 신자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그런 교인이 아니고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원래 그 뜻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맞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 크리스천은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그 깊은 그 보화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래도 뭔가 내가 한번 좀 알아보겠다라고 여기에 오셔서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기 왔다라고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예.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까 하는 것을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을 전하고 그리고 가리키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선포하면은 오히려 교회가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그리고 저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랬었죠. 한국에서 그 중동 그 건설 바람이 불 때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70년대 말인가 80년대 초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많은 한국의 젊은 남자들이 중동에 가서 거기서 그 건설 현장,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화를 벌어들여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자기 가족의 집으로 다 송금을 했었죠. 그런데 그 집에 고향에 두고 온 그 부인이 주로 이제 부인들 부부간에서 부인들이 그 남편이 가서 멀리서 고생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부인들이 있어요. 대개 이제 그 계약으로 가면은 1년 또는 2년, 3년 이렇게 계약을 하고 가는데, 그런데 이제 올 때쯤 되면은 매달 거기서 돈을 벌어서 집으로 송금을 하면 열심히 그걸 받아서, 그래서, 이제 적금을 빌죠. 그래서 이 은행에 이제 계속 돈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남편이 돌아올 때쯤 되면은 우리가 이제 도시에 아파트를 사서, 그래서 우리의 좋은 그 가정, 집을 꾸려버리라 하는 그런 꿈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다리고, 그리고 그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개 중에, 그, 꼬임에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잘못된 그런 탐심에서, 잘못된 그런 부인들은, 오면은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장보러 나가서, 그 다음에, 춤추는 데 나가고, 그 다음에 노름하는 데 가고, 그래서 돈을 다 탕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미있게 살다가 막상 이제 그 계약 기간이 거의 다 돼서 남편이 올 때쯤 되면 그 다음에 불안해져. 어떻게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제 그 나 혼자만 몰래 쓰던 것을 이것을 내가 변명을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근무하는 그 회사에 그 상관에다가 편지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암암계 그 노동하는 사람의 부인인데 우리 남편은 거기에 1년만 더 거기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지금 힘들게 사니까 그래서 특별한 청을 좀 들어주셔서 1년만 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인이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 다시 같이 만나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린다면은 하루빨리 내가 준비를 하고 정말 남편이 와서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아파트를 하나 사서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사는 걸 이거를 준비하는 것이 그 부인의 참된 그 예비된 신부의 모습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이제 남편이 올 때가 되니까는 이제는 거짓말이 이게 탈라가 나겠으니까 나중에 올 때쯤 되면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의 교회 모습이 그렇습니다. 교회 모습. 정말 이제 곧 모든 징조를 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걸 봐서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그런데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누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막상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되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오겠지요 라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격체이십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가만히 전혀 관심도 없고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러다가 열심히 살다가 근데 때가 되면은 나를 데려가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을 바꾸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의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도 주님의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듣는 것이지 사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 그것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많은 군대들과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음성을 들었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은 것은 바로 사울 혼자뿐이었습니다. 똑같은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정말 때가 다 이제 돼서 준비가 돼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평소에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해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첫 번 오실 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 신부들을 데려갈 때는 아주 조용히 깜짝 놀라게 와서 데려가십니다. 물론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이제 그 환난 끝에 엄청난 이 아마게돈 전쟁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핵무기의 모든 이런 것을 다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사탄의 세력이 그 다음에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를 찔른 자들이 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찔른 자가 다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 찔른 자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찔른 사람은 로마 병정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 1장에 보면은 그 찔른 자들이라고 그렇게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찔렀느냐? 그건 우리가 쉽게 그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찔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찌른 자들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를 보고 통곡하고 애곡하고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시면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빚 많이 지고 도망가려고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주님 오십시오. 내가 주님 얼굴 뵙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곱 교회, 여러분 그 찬송 불렀죠? 일곱 교회에 대한 그 찬송. 일곱 교회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그 행위를 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눈동자를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 중심, 우리의 하트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랑하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기다리는지 예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찾아오실 때 참 그 진실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은 가끔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만월의 여분을 받지 않으시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사탄이 우리들을 얼마나 미혹을 하고 미혹한다는 얘기는 거짓말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주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그런 것을 열심히 마귀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 그 미혹의 영을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다 넘어간다라고 했어요. 미혹을 본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그냥 교회 다니는 그 교회 게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이민 생활에 여기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지금 그 한국 그 교민들이 전 세계 그 디아스포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간 곳마다 많이 교회들이 생겨서 그래서 십자가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형식적인 하나의 그 교회 당으로서 교회 다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참 신부로서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말 그 택한 사람들, 뽑힌 사람들, 정말 선택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죠. 어느 왕이 자기 아들을 혼인을 시키려고 그 예식에 다 불러들이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광고를 하고 그래도 오질 않으니까 나서 강제로 지나간 사람 다 불러서 갖다가 앉혀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나타나고 쭉 돌아보고 나서 저 뒤에 앉은 사람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라고 트집을 잡아서 그 다음에 어두운 데서 쫓아내서 결박을 해가 내줬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려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신부가 안 나와요. 신부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객들만 나와요. 예수님의 신부는 벌써 이미 그 신랑하고 그 죄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신부뿐만이 아니라 하객들까지도 찾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깊이 깊이 기도하고서 보지 않으면 그냥 글자 풀이로서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모든 비밀을 다 감춰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것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내가 읽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가고 나머지 그대로 두고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그 보화를 우리가 미스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 그 예수님이 잠시 한 3년여 그 기간 동안에 그 퍼블릭 미니스트리 그 기간 동안에 그 제자들하고 같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그러면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그 다음에 같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을 그 히브리 말로 그 탈미드라고 합니다. 복수 제자들 하면 탈미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뜻은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 제자 프로그램 이거 해서 와서 일주일에 한 시간씩 공부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끝나고 나서 그 제자 훈련 끝났으면 하는 그 수료증 주고 이거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랍비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가리키는 대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랍비가 먹는 거 똑같이 먹고 그 다음에 랍비하고 같이 자고 그리고 랍비가 걷는 대로 똑같이 걷고 사실 그 어린 아이들이죠. 옛날에 한국에서 그 천자문 배우던 그 한문 가리키는 그 훈장이라고 그러나요? 그 훈장을 따라다니는 어린 아이들 마찬가지. 그 조그만 아이들이 그 노인 훈장 뒤를 뒷짐 주고서 슬슬 따라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참 우습죠. 그런데 그 랍비가 요구하는 것은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를 꼭 그대로 따라하기로 하는 겁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말하는 것도 어른처럼 흉내를 내고 그리고 걸어가는 것도 어른처럼 걸어가는 것. 그것을 굉장히 큰 그 프라이드로 그 탈미딘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그 큰 경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그 똑똑한 아이들이 그 랍비에게 뽑혀서 그래서 이제 같이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은 그 다음에 부모를 불러서 집으로 데려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 지금 12명을 불러서 그 12명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은 그들이 이미 벌써 나이들이 많이 들은 사람들, 옛날에 이미 자기가 어렸을 적에 랍비에게 배우다가 다 쫓겨나간 사람들, 다 이렇게 디스퀄리파이 된 사람들, 자격이 없어서 다 집으로 되돌려 보낸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불러서 너는 나의 제자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너무너무 사실 황성했죠. 감사하고. 그런데 더더군다나 자기의 선생님인 그 랍비는 다른 랍비와 달리 기적을 베풉니다. 아픈 사람을 치유해서 낫게 하고 보는 앞에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배가 고프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앉혀놓고 그 다음에 빵과 그 다음에 그 물고기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그런 기적들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의 그 탈미딘들은 아주 큰 프라이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예수님의 특별히 택함을 받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끔찍이나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얘네들이 내가 지금 같이 생활하고 같이 이제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가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나의 그 하는 일들을 보게 이렇게 데몬스트레이트 하고 그러는데 이제 내가 가면은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내 제자들이 이 탈미딘 얘네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한 주님께서 그 사랑과 제가 그 어린 양의 신부 그거를 설교할 때 쭉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항상 그 열두 제자들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바디가드 노릇을 하고 심부름 노릇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그 뒤에 항상 예수님을 그 착잡으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그 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하는 것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책 잡을 것이 없으니까 그 제자들이 하는 것을 책을 이제 잘못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왜 당신의 제자는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이제 그 쫓아다니고 이제 어큐스하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디펜드 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주 그 정리가 된 그런 반론으로 그들을 다 쫓아서 다시 어큐에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보호를 하셨습니다. 아주 그 참 아주 똑똑한 아주 훌륭한 그런 변호사처럼 제자들이 잘못했을 때는 항상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다음에 그들을 감싸주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도 없을 때, 제자들만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호되게 예언쳤어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멍청이 놀아서 할 거냐. 나중에 내가 간 다음에 너희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고 주님께서 굉장히 그들을 나무라고 훈련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열두 제자를 뽑으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뽑으신 다음에 이제 첫 번 전도 훈련을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첫 번 전도 훈련을 내보내신 그 말씀이 그 내용치고는 훨씬 더 깊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재와 그 다음에 그들의 미래와 아니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의 이 미래까지 같이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과연 나의 그 신앙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그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내가 과연 거기에 얼마나 내가 지금 따라갈 수가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천국에 가는 그 길도 굉장히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가는 길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길, 예수님의 참 택함을 받은 그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그 자리에 가는 택함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흔히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천국 가면 됐지 뭐 그렇게 뭐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을 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성경을 깊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여기 살아있는 이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 내가 보답해서 그 은혜에 내가 반응을 해서 내가 이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나에 대한 나의 위치가 나의 그 포지션이 영원히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자식들을 교육을 시킵니까? 프라이빗 레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엘리트 스쿨을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1등을 하게 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또 공부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PhD를 하게 하고 해서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직장에 가서 평생 좋은 job 가지고 돈 잘 벌어서 너희들이 가정을 잘 꾸리고 리타이어해서 편안히 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꿈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기도하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꿈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에 대한 그 보답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하늘에서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그 천국에서의 나의 위치가 누구는 거기서 높은 자리에서 아주 기가 막힌 그 맨션 속에서 사는데 누구는 아주 저 바닥에서 너무나 부끄럽게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사도 바울의 위치와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거기서 구원받은 그 강도와 하늘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만약에 똑같이 구원받으면 그건 천국이 not fair.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여기서 열심히 해서 그래서 너희들의 그 쉐어를, 너희들의 그 보상을 다 받으라 한 겁니다. 어느 미국 그 형제가 천국을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가서 봤더니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여기서 죽어가지고 천국에 들어오는데 와서 이제 자기의 그 이름과 자기 이것이 다 발표되고 나서 이제 네가 이 땅에서 한 것이 뭐냐 하는 걸 쭉 다 이게 알려지고 나서 네가 가야 한 것이 이제 어느 부분이다 하는 걸 깨달아지는데 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거기서 후회를 한다니 후회. 내가 좀 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예수님처럼 살다가 여기 와서 더 높은 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부끄럽게 저 구석에서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 억울하다. 근데 그게 자기가 그렇게 선택해서 한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공력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에게 상급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12명 제자들을 택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 그들이 12 기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12 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자리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쓰십니다. 엄청난 그런 그 영광의 자리죠.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 똑같은 그러한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도마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가 나를 못 믿겠느냐 이리 와서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찔러보고 나서 그 다음에 믿어라 그랬더니 도마가 와서 그걸 보고 나니까 차마 찔리지 못하고 My Lord, My God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도마야 네가 이거를 본고로 네가 믿느냐 이것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거기서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만약에 3일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내가 마지막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 것과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이 또 주일날 되시니까 성경책 들고 톡톡 털어서 또 끼고 들어가는 거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우리가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모두 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강제로 우리 손을 비틀어서 그래서 그렇게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리스펙트해서 너희 자신의 스스로 깨닫고 그렇게 따라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앉아서 이렇게 같은 메시지에 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그게 여기 와서 꽂혀가지고 이거 그렇구나 내가 이게 정신 차려지 이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고서 거기서 깨달아서 회개하고 가던 길을 거꾸로 돌아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옛날 길을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반응은 각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나의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엄청난 참 그 변화를 받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의 모든 그 과거를 다 청산하고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변화가 됐으면 그러면 내가 옛날의 사람으로 같이 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네, 이 나뱅인가 아니 그 캐터필라 그 배추벌레로 살다가 변화가 됐으면 그 변화를 얘기는 완전히 트랜스폼 됐다는 얘기예요. 나비가 됐으면 그 배추벌레에서 나비가 됐으면은 나비로서 생활을 해야지 다시 배추벌레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 크리스천들이 나비가 됐는데 다시 꽃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배추벌레에다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것은 참 굉장히 아주 안타깝고 사탄에게 결국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되는 건데 나의 위치는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를 삼으시고 신부를 삼으셔서 그래서 끝까지 따라오게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그거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아주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교회에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교회가 없어서 또 하나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이제 내가 곧 다시 올 텐데 그런데 내 그 신부들이 많지 않다 하는 나의 신부가 될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부들을 가리키고 준비시키고 그리고 성숙한 나의 신부를 만들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신부가 되기 위한 것이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엄청난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래서 성숙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자신과 나의 그 프라이드와 내 자존심과 그 다음에 내 양심과 나의 이 모든 이 내 그 생각과 이런 것들과 계속 싸워서 그 다음에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아니면 내 아이디어, 내 생각, 내 고집을 따르느냐. 항상 선택해서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더 성숙해져서 더 크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이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아주 기뻐하세요. 나의 직업이 귀천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누가 의로운가 한 것을 주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나는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세 번씩 금식하면서 그 다음에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나는 무슨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그렇게 뽐내고서 얘기하는 사람보다 저 문 밖에 그 회당 문 밖에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는 그 겸손한 그 창조와 세리들이 더 오히려 의로움을 받고 떠나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더 성숙하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바라심입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과연 정말 빨리 오실까? 오신다면은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시드니에서 아마 많은 한국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내가 과연 얼마나 그분의 그 기대와 그 가르침과 그 뜻을 내가 받들어서 따르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다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2단이다 3단이다 그거를 떠나서 과연 예수님이 언제 온다 하시더라도 내가 거기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내가 사는가 매일매일의 삶이 아니 매 순간순간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저는요 오래전에 미국에 유학생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42년 전에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공부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일해서 그 다음에 국제 우주정거장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거기에 그 엔지니어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던 그런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저의 그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의 그 이터니티가 나의 영혼이 어디서 이것이 있게 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고 그 답이 성경 안에서 나타나니까 더 이상 뭐 이것을 재고 계산하고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물론 제 집사람은 아이들 교육은 어떻고 뭐 집은 어떻고 페이멘트는 어떻고 이거 당장 따지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얘기고 정말 원칙적으로면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 진리 된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그럼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내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거예요. 근데 사탄은 와서 우리 생각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계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따지게 만들고 있죠. 의심하게. 그것이 사탄들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와서 하는 그런 절대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포기하고 너무너무 이게 제가 하나님을 따른 것이 참 기쁘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뭐 손해를 봤다고 하죠. 그렇지만 절대 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는 그 영혼에 대한 그 인베스트먼트가 시작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더 감사했습니다.
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그 포지션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도구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가 지옥으로 직행해야 될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한다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가장 복스러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해보세요. 골치 아파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오스트랄리아든 뭐 수상이나 마찬가지겠죠. 정치하는 사람들 참 뭐 안 좋습니다. 그게 거짓말의 연속이에요. 거짓말의 연속. 성경의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표 얻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거짓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깊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못 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시리즈하게 아주 정말 시리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쉽고 편하고 그 다음에 easy way, broad way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길이 축복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그리고 이 길이 가장 이것이 나에게 좋은 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더 이상 뒤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큼 더 복스러운 그 복스러운 소망이 없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자기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마지막 때 오늘 그 본 말씀 조금 늦었지만은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마지막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증거할 때 지혜로워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조심해. 다시 말해서 미혹의 영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뭡니까? 그랬을 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 말씀을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그마치 24장에서 네 번을 말씀하십니다. 사람.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속인다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지금 얼마나 그러한 그 사기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똑바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다 같이 사기 목자 따라서 같이 지옥으로 쭉 따라갑니다. 지금 준비가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이제 앞으로 내일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국 방위 산업에서 또 그다음에 그 엔지니어링 계통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의 그러한 시스템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거짓말과 비밀들과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그 큰 권력 뒤에는 항상 음모가 거짓말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것. 우리가 그 사람들의 약속, 거짓 약속을 믿고 언젠가 경기가 좋아지겠지, 언젠가 더 삶이 편해지겠지라고 그렇게 믿고 간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바꾸십시오.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경제가 이제는 하루아침에 이게 붕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제 나중에 그 짐승의 표로 그 마이크로칩을 받지 않으면 그걸 쓸 수도 없고 또 빼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가장 소중한 그 밸류가 무엇이냐. 그것이 내가 정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타협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과 그 결단이 갖지 않으면은 그러면 나중에 양다리 거치고 그리고 타협하다가 결국 넘어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조심하라. 사람의 거짓말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핍박. 예수님께서 그 산상보험에도 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또 뛰어 춤추라고 했습니다. 그 핍박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여러분의 소속된 교회에서 저 사람이 이상해, 이단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증거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핍박이 온다면 그건 정말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가실 때 퍼블릭하게 이렇게 쫙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땐가 살그머니 오셔서 그대로 싹 데려갔어요. 준비된 신부들로. 세상에 많은 교회에서 알지 못합니다. 소수의 그 신부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휴거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목사님들은 무슨 소리냐, 내가 여기 있는데 무슨 휴거가 있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그거 믿지 마시오. 그거는 외계인이 와서 그 사람들 그 행방불명이 된 거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믿어요. 그 교회에서 그대로 믿고 따라갑니다. 아직 우리 목사님이 여기 계신데 무슨 휴거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자기 가족 중에서 유별나게 믿고 따라가던 사람들이 없어지면 그 가족들은 압니다. 정말 있었구나. 정말 휴거가 있었고 정말 내 사랑하는 내 딸, 내 남편, 내 아들, 그 부인이 갔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교회 다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눠져요. 그 지상에 있는 교회와 그 다음에 참 믿음을 가지고 그때 이제 그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나눠져요. 그러면서 이제 환난 중에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눈앞에 두고 사는 이러한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만약에 너희들이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을 대답하고 어떻게 이것을 핑계를 대야 되는지 절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에게 입속에서 말을 줄 테니까 그대로 담대하게 입만 벌려라. 그러면은 그 답을 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기적을 베푸십니다. 바로 그때 이제 엄청난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마치 그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그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체인에 다 묶여져 있을 때 그 안에서 깜깜한 그 어둠의 그 동굴 안 같은 그런 감옥소에서 찬양을 했을 때 그 모든 쇠사슬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겹겹이 그 장군은 철문이 쫙 열리고 나왔던 것처럼 많은 기적들이 또 그때 일어납니다. 이미 그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것을 미리 다 아시고 그렇지만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따라오라고 지금 이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이것을 2000년 후에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까지 너희를 이제 고소로 해서 그래서 너희 집안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너희 형제지간에 아니면 부부지간에 자식과 부모 자식지간에 그 당국에다가 폴리스에다가 고발을 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표를 안 받았어요 해서 붙잡으러 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산주의 세계에서 몰래 밤중에 이불 뒤집어 쓰고 성경책을 보다가 그것을 본 아이들이 그 공산당 간부에다가 보고를 해서 그래서 잡혀가게 하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혹시 너희 집에서 너희 엄마 아빠가 까만 책 그 껍데기가 있는 책을 본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그러면 내가 큰 상급을 준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걔네들이 자기 엄마 아빠가 검은 책을 가지고 봤다는 걸 얘기해서 그래서 붙잡혀가게 됩니다. 똑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 표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거기에 대한 것도 주님께서 미리 가리켜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미움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환난을 여기서 남아서 기다리는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원을 시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여기에 남지 말고 정말 그 전에 모두 들림을 받아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오래전에 그런 걸 쭉 다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작아요. 여러분들. 전부 다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땅에다가 자꾸 이 바벨탑을 쌓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보고 있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이때면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희망, 소망을 가져라. 너희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돌아다니기 전에 내가 그 전에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그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데려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제자들은 그것을 주님이 여기 다시 이스라엘의 여러 군데를 그 갈릴리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전체를 다 돌아다니신 것을 그렇게 믿었겠죠.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피부에 가깝게 다가옵니다. 제가 아는 이스라엘 선교사님은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 카운트에 의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조그만 도시까지 합해가지고 430개 정도의 그 도시가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곳이 약 한 30% 정도의 그 도시가 된다고. 나머지 이것을 계속 지금 시간 남은 대로 가서 자기가 전단지를 돌리고 그 유대인들, 히브리스, 주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머지 그 450개의 도시에 복음이 다 뿌려지면 예수님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분은 그걸 믿고서 그대로 증언합니다. 문제는 물론 이런 그런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내가 과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거를 사모하면서 내가 기다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된 삶을 내가 사느냐 못 사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신부를 만들어 주시길 원하시고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때가 마지막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영의 눈을 열어서 천국과 지옥을 갖다 보고 와서 그런 책들을 쓰고 그 다음에 간증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접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심어주고 그리고 이제는 더 열심을 내고 거기에 대한 그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것을 너무 신비한 것을 쫓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거 믿지 말라라고 또 교회에서 그거를 말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이미 초대교회에 다 끝났지 지금은 말씀으로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에 참 그 진리를 막는 것이 지금 현재 교회의 그 신학으로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인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가리키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그 말씀도 그 깊은 진리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능력 말씀의 그 엄청난 그 파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파워도 너희들은 모른다고 말씀을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러한 이 진리라고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때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고함으로 인해서 그 광고가 자꾸 자주 리피트 되면은 이것이 진리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그걸 자꾸 사게 만듭니다. 정신적인 이 사이클로지컬 그 이펙트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것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약을 사고 화장품 사고 그러죠. 이 진리는 그런 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런 것은 시간이 가면은 다른 새로운 상품이 나와서 그래서 또 광고를 또 막 하면은 그게 또 거기 또 나옵니다. 진리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아니면 20년 후나 그 시간이 아무리 가도 그 진리는 절대 변함이 없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매일 붙들고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내 제자들이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이 그 진리를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진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바로 우리 주님이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또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꼭 붙들고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때가 마지막 때에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항상 와서 뒤에서 공격을 할 처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공격이 바로 타협의 타협, 진리를 타협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나 우리는 그 진리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사탄이 지금 One World Government를 통해서 또 One Religion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셔서 때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저를 부르셨을 때 곧 오실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찾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거기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그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이것을 더 불려서 그래서 교회를 봉사하면은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다르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달란트의 비유라는 것이 그렇게 쓰여지는 그 달란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그 뜻이 그 전체 문맥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곧 오시는 것이 어떤 징조가 있다는 것을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의 그 결론은 그러므로 깨어서 예비하고 있어라. 인자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달란트 비유 하시고 난 다음에 인자가 와서 이제 양과 염소로 온 세상 민족을 심판하리라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끝내시고 그 다음에 26장에서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렇게 재능 가지고 교회 봉사하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저는 그게 믿어지면서 계속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바로 이것이 바로 달란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달란트가 뭐냐면은 마지막 때를 알고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것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다 하는 것을 찾고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 계속 부어주십니다.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두 개를 줬는데 내가 그 두 개를 가지고 계속 더 알고 싶고 내가 더 찾아보고 기도하고 하면은 그것이 그 성경에는 두 달란트로 나오고 다섯 달란트로 나오지만 지금은 시간이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간이 급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두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기도하고 찾으면은 주님께서 200달란트를 덮어주십니다. 다섯 달란트 가지고 계속 찾고 기도하고 더 사모하고 증거하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거기에 5,000달란트, 10,000달란트보다 막 그냥 엑스포넨셜로 하나님께서 그걸 갖고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 그런데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근데 누구는 그것을 200달란트, 5,000달란트보다 막 만드는데 누구는 똑같이 들었는데 듣고서 그 다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그 다음에 그것도 끝나버려. 그러면 주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가 그것을 주었는데 왜 그것을 내가 땅에 묻었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던 겁니다. 여러분 that makes sense? 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열매를 맺었느냐를 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내 앞에 섰을 때 good and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너에게 큰 그 상급을 내려주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그걸 저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해야 해.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제 심판이 이제 곧 그 7년 환난 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한 온 왕들을 심판하고 열국을 심판하는 것이 먼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는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 성경에 참 감사하게도 다니엘서 12장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2장 보면은 정확하게 3년 반 카운트다운 그 날짜를 가르쳐 주셨어요. 1260일 3년 반 그 다음에 42개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상징적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를 베푸셔서 이걸 가르쳐 주고 그때 여기 남아서 있는 사람들 끝까지 달력에 금을 고감해서 그래서 날짜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정말 정말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분 자신의 목숨을 다 우리를 위해서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 자기를 배반했던 유다에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물며 우리들은 얼마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아가서의 그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깊이 깨달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걸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애틋한 그 사랑,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은 가자. 가자 하는 분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가자 하는 분은. 여러분, 거기에 모두 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여기 특별한 주님의 초청으로 저희들이 여기 왔습니다. 모두 들을 귀가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깊이 새기면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속히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이 되지 않고 정말 슬기롭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처녀들이 되고 또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그냥 단지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나의 가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교회 내 교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저희들의 그 신앙의 자세를 더 정결케 하고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강하게 이기는 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 큰 소망으로 주님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주님 꼭 각 섬기는 교회 가정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